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 수출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제품을 파는 걸 떠올리잖아요.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딜러한테 자동차 열쇠 딱 넘겨받고 돈 지불하면 거래가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거 생각하죠.
맞아요. 아주 명확하고 경계가 뚜렷한 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완제품 하나를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이 소유권은 온전히 나한테 넘어왔다.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네, 전통적인 교환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내가 달릴 도로를 쫙 깔아주고 동네 곳곳에 주유소를 짓고 심지어 신호등 체계나 교통 법규까지 직접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인프라 자체를 통째로 들이미는 거군요.
그렇죠. 그 도로를 밝히는 전력망까지 전부 그들 소유고요. 어느 순간 당신은 단순히 제품 하나를 산 게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거대한 세계 안에서 그들의 규칙대로 운전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입니다. 단순한 부품이나 완제품 수입을 넘어서 그들의 생태계, 그러니까 세상에 작동하는 체제 전체를 수입하게 되는 현상이죠.
와, 체제 자체를 수입한다.
네. 이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인프라가 통째로 묶여 있어서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에 묵직한 지식을 갈구하며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체제의 수출이라는 약간 소름 돋는 하지만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움직임을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심층 브리핑 2020년 7월 28일자 리포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사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의 퍼즐을 아주 정교하게 맞춘 날카로운 코멘터리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경진 변호사의 이번 분석을 관통하는 거대한 줄기를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중국의 기술 굴기를 볼 때 아, 저기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해졌냐, 아니면 반도체를 혼자 만들 수 있냐, 이런 개별 전투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렇죠. 스펙 비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소프트웨어 모델, 하드웨어, 반도체 칩, 전력 인프라, 그리고 국제 규범이라는 이 모든 전선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요?
네. 자신들의 기술 표준과 인프라 체제 자체를 통째로 패키징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밀어내려는 아주 정교한 체제 수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야, 통째로 패키징한다라.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생태계 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모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7월 16일에 중국의 문샷이라는 기업이 키미 K3라는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파라미터, 즉 매개변수가 무려 2.8조개고 문맥 처리량이 100만 토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네, 스펙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7월 27일부터 이 모델의 가중치를 대중에게 완전히 풀어버리는 오픈웨이트 배포를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위기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 오픈웨이스라는 게 흔히 말하는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오픈소스가 식당의 주방 도면이나 조리 기구를 공개하는 거라면요.
네네.
오픈웨이스는 수천억 원을 들여서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완성한 그 비법 소스 레시피 자체를 그냥 대중 광장에 뿌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와, 비법 소스 자체로요?
네. 모델이 학습을 통해 얻어낸 수조개의 신경망 연결값,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진짜 지능 그 자체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확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조단이 자본을 쏟아부어서 만든 2.8조 파라미터짜리 뇌를 공짜로 나눠준다. 제가 만약 문샷 투자자라면 당장 CEO 멱살 잡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엄청난 지적 재산권을 경쟁자들에게 그냥 헌납하는 꼴이잖아요. 대체 왜 이런 자폭에 가까운 위험한 선택을 한 걸까요?
사실 겉으로 보면 자폭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생존을 위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제재요? 어떤 명분으로요?
중국이 똑똑한 대형 모델, 그러니까 미국 모델의 결과물을 베껴서 자신들의 작은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거죠. 이걸 업계에서는 증류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증류기법이요?
쉽게 말해 전교 1등의 노트를 몰래 베껴서 공부했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핑계로 중국 AI의 숨통을 아예 끊어놓으려 하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꽁꽁 숨겨두면 계속 너희 우리 거 훔쳤지 하고 두들겨 맞으니까 아예 그냥 판을 엎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 패권 경쟁의 승부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혼자 쥐고 있느냐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가중치를 밖에 풀어줬을 때 그걸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자기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버틸 수 있느냐로 넘어간 겁니다.
와,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네요.
네, 미국의 폐쇄형 진영을 흔들기 위해서 중국 모델을 하나의 공공재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번 그 무료 레시피에 맛을 들이고 그 위에서 장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제재가 들어와도 쉽게 그 생태계를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는 아주 무서운 락인 전략입니다.
무섭네요, 진짜.
물론 중국 상무부는 7월 27일에 미국의 이런 조사 예고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 근거가 없다고 아주 강하게 반박하긴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군요.
네, 양측 입장이 팽팽하죠. 하지만 중국이 이 오픈에이트 전략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퍼뜨리려 한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그냥 공짜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내일 아침 한국의 어느 IT 기업 전략회의에 들어갔는데 중국 모델 키미 3도 성능도 좋고 공짜라니까 우리 사내 서버에 올려서 서비스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덥석 무는 순간 회사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회사가 통째로 마비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능만 보고 도입할 게 아니라 계약서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해요. 사내 서버에 중국 모델을 올릴 계획이 있다면 향후 미국 제재가 발동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즉각적으로 모델을 교체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타사로의 재위탁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가 적법하다는 진술 보증을 상대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아, 진술 보증요?
네, 이런 방어막 없이 중국 생태계에 편입되었다가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면치 못할 겁니다.
와, 실무자분들 꼭 메모하셔야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인 모델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개방하려면 그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압도적인 하드웨어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겠죠?
네, 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근육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제인 반도체로 연결되는 이유죠. 7월 27일에 중국 상하이 커청반에 장신과기, 즉 CXMT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디램 메모리로 만든 업체인데요.
네, 아주 엄청난 상장이었죠.
조달한 금액이 약 579억 위안, 시가총액이 무려 3조 위안을 돌파했어요. 커청반 사상 최대 IPO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본이 물렸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보통 AI 반도체 병목 현상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GPU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데이터로 저장하는 디램 메모리 업체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역대급 상장을 한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중의 시선은 화려한 연산칩인 GPU에 쏠려 있지만 AI 반도체의 진정한 병목은 GPU 단일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어디에 있나요?
바로 HBM과 DRAM이 묶인 메모리 사슬 전체에 있습니다. GPU가 아무리 천재적인 연산 능력을 가져도 거기에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퍼다 나르느냐가 전체 속도를 결정하거든요.
아, 비유하자면 엄청 책 읽는 속도가 빠른 천재가 있는데 그 천재한테 책장에서 책을 뽑아다주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결국 일이 답답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메모리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단순한 부품으로 보지 않아요. 국가급 AI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시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국가급 자산으로요?
네, 자본시장과 정책 자금을 쏟아부어서 아예 도서관 전체를 짓는 나무와 인부들까지 자신들 돈으로 완전히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야, 이거 단순한 가격 경쟁 기사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되겠는데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시장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그 메모리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체 D램 공급망을 두껍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세계 최대 데이터가 오가는 중국 내 AI 서버 시장에서 한국산 메모리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끔찍하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한국은 지금 HBM, 패티징, 그리고 수율 검증 생태계에서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초격차를 잃는 순간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명심해야겠네요. 자, 모델이라는 뇌를 열어젖히고 그 뇌를 돌릴 거대한 메모리 근육까지 자본시장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24시간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할 텐데요.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는 걸까요? 당장 데이터 센터 하나 짓기도 벅찬데요, 말이죠.
그 해답이 세 번째 주제에 있습니다. 7월 22일에 발표된 선전협동이라는 대규모 실측 결과인데요.
산전협동이요? 계산할 산, 전기전, 그 산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산, 즉 컴퓨팅 연산 작업과 전력을 하나로 묶어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상하이 전력, 상하이 텔레콤, 알리바바 등이 참여해서 아주 거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죠.
상하이 신장 아누이 레이터 센터를 오가면서 28만 건의 추론 요청을 처리했는데 토큰당 전력 비용을 무려 31%나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네, 31%면 이건 산업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수치입니다.
와, 이건 마치 전기가 저렴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AI 연산 작업을 빛의 속도로 이사시키는 거랑 똑같네요. 전력망과 데이터망이 아예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엣지 AI의 경쟁력은 결국 어디서 얼마나 싸게 토큰을 처리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에 따른 지연 현상, 즉 레이턴시를 어떻게 극복했냐는 건데 중국은 이걸 국가 단위의 스케줄링 기술로 해결해가고 있는 겁니다.
스케줄링 기술이요?
네. 중국 통신 3사와 지방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AI를 단순한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 전력, 네트워크, 스케줄링을 결합한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한국 통신사들 현주소랑 너무 비교되는데요. 우리는 매번 AI 외치면서도 사실 회선 팔거나 데이터 센터 건물 지어주는 것에 머무르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뼈아픈 지적이죠. 한국 통신사들이 단순히 덤파이크, 즉 데이터 통로 역할에만 머무른다면 전력 시장 신호와 지역 간 계산 이전을 묶어내는 중국식 모델과의 수익성 속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뇌, 근육, 신경망까지 완벽하네요. 이렇게 똑똑해진 뇌와 효율적인 인프라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뻔하죠. 이 지능을 물리적인 몸에 이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넘어 우리 현실 세계의 공장과 물류창고로 들어오는 거죠.
네, 바로 휴머노이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7월 24일에 홍콩 상장 절차를 시작한 휴머노이드 업체 지휘한 혁신 소식이 있었어요.
네, 로봇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과거 휴머노이드 전시회 보면 로봇이 막 음악에 맞춰 춤추고 백플립하는 데모 영상에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와, 사람 같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자본시장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본시장은 이제 로봇에게 얼마나 사람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단순 반복 작업을 얼마나 실수 없이 끝내느냐 이걸 묻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중국 로봇 산업이 단순한 시연 단계를 지나서 자금 조달과 양산이라는 현실적이고 냉혹한 단계로 진입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양산의 궤도에 올랐다는 거군요.
네. 지휘한 혁신뿐만 아니라 유니트리, 프리에 같은 전반적인 업체들의 새로운 평가 기준이 바로 반복 작업 성공률, 부품 내재화, 그리고 실제 납품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 로봇 기업이나 부품사들한테는 엄청난 위협 아닙니까? 공장이나 물류, 돌봄질이 실패 비용이 엄청나게 큰 현장에서 중국과 직접 맞붙게 된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가격으로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한국은 감속기, 센서, 정밀 부품, 그리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안전인증 같은 분야에서 한국만의 견고한 방어선을 세워야 합니다.
야,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정말 숨막히는 속도전입니다. 소프트웨어 모델, 반도체 칩, 에너지망, 로봇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통제 없이 굴러가면 대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폭주하는 기관차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거대한 기술 제국을 통제하고 확장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글로벌 룰세터를 향한 외교전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7월 23일에 베이징시가 스마트 에이전트 10대 조치라는 걸 발표했고요. 같은 날 APEC에서는 청두 선언이 채택됐고 다음 날엔 AI 고위급 포럼 성명까지 연달아 나왔어요.
네, 아주 조직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흔히 규제라고 하면 기술 발전 옥죄는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은 뭔가 전혀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국은 한쪽으로는 등록이나 안전 요구 같은 강한 통제를 하면서도요. 다른 한쪽으로는 에이전트용 OS 개발이나 다중 에이전트 협업 표준을 앞장서서 지원합니다.
아, 통제하면서 동시에 지원을 해준다고요?
네. 도시 실증 사업까지 밀어주면서 시장을 키우는 이른바 규제와 육성의 병행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APEC 같은 무대를 통해 국제 규범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규범 외교를 펼치는 겁니다.
와, 룰을 만들어서 수출해버린다. 여기서 또 미중 간의 충돌 양상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네, 미중 기술 패권 충돌이 지금 아주 흥미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울상 규제, 즉 미러 이미지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거울상 규제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거울 보듯이 서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똑같이 겨누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칩 접근과 모델 증류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반대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등을 보면 중국 역시 자국 모델의 가중치나 칩 설계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서 밖으로 나가는 걸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급수를 겨눈 채 냉정하게 대치하고 있는 형상이죠.
아, 양쪽이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압박하는 거군요. 그럼 한국의 제도 설계 당사자나 기업들은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회나 정부는 AI 기본법 이후에 단순히 표시 의무만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멀티 에이전트 표준, 공공 조달, 데이터 반출 기준을 한 세트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해요. 속도전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기업 실무진들도 비상이겠네요.
네. 미중 분쟁 사이에서 반도체나 로봇 계약할 때 제3국 재수출 통제 조항, 현지 유지 보수 책임, 모델 접근권 등을 계약서에 아주 세밀하게 명시해야만 훗날 치명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정말 방대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보자면 오늘 김경진 변호사가 브리핑을 통해 짚어준 핵심은 단순하고도 명확하네요.
네, 무엇입니까?
중국은 단일 기술은 파는 게 아니다. 모델, 칩, 규칙이 완벽하게 결합된 체제 자체를 수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스펙에 감탄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유지보수, 인증, 공급망 계약 구조를 다시 짜고 통신사가 토큰과 전력을 묶는 인프라 사업자로 거듭나는 등 실질적인 구조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만약 5년 뒤 여러분 회사의 핵심 AI 서비스가 자신도 모르게 중국이 공짜로 푼 오픈웨이트로 학습되고 중국 자본이 투입된 메모리로 연산되며 중국식 전력 스케줄링 허황을 타고 흐른다면 우리는 그 생태계의 플러그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을까요?
정말 서늘한 질문이네요. 쉽지 않겠죠.
지금 당신의 책상 위 혹은 당신 회사의 비즈니스 기저에 이미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 체제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만의 방어선과 룰이 무엇인지 꼭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언제나 알매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